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가
내
내 행위를
행위를
아노니
아노니
내가
내가
차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아니하고
뜨겁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아니하도다.
내가
내가
차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내가
말하기를
말하기를
나는
나는
부자라
부자라
부요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부족한
것이
것이
없다
없다 하나
하나
내
내
권고한
곤고한
것과
것과
가련한
가련한 것과
것과
가난한
가난한
것과
것과
눈먼
눈먼
것과
것과
벌거벗은
벌거벗은
것을
것을
알지
알지
못하는
못하는
도다.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이르는
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를
자를
책망하여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가
열심을
열심을
내라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에게는
내가
내가
내
내
보좌에
보좌에
함께
함께
앉게
앉게
하여
하여
주기를
주기를
내가
내가
이기고
이기고
아버지
아버지
보좌에
보좌에
함께
함께
앉은
앉은
것과
것과
같이
같이 하리라.
하리라.
귀
귀 있는
있는
자는
자는 성령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시는
말씀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사기 6장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공부했었습니다. A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또 동방 사람들과 같은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대신에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살펴봤습니다. B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발생하면 남 탓하는 것, 그리고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래서 만약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벗어나야 하고 그 길을 다시 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다라고 살펴봤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선지자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가정이 가정답게, 교회가 또 교회답게, 사회가 바르게 될수 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10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신뢰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이길 수 있을 만큼 전부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전부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기드온이 훗날 300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300이라는 그 인간적인 숫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또 함께 모든 것을 물어보는 그 겸손한 자세가 더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들도 기억하고 살펴봤습니다. 2번 요한복음 4장 23절과 신명기 31장 8절을 차례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꼬여서 죄송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너와 함께
함께하사
하사
너를
너를
떠나지
떠나지
아니하시며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14절에서 16절 소제목은 차든지 뜨겁든지입니다. A번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됩니까? 가나다로 살펴볼 텐데요. 14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네, 가번에 아멘이시오입니다. 아멘은 참, 진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선포하시는 말씀의 기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을 환기시킬 목적으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번역되기를 성경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게 아멘 아멘 레고 휘민해서 이 아멘이 두 번 쓰였었거든요. 여기에서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참 진실하시고 진리이시다라는 말씀과 연관됩니다. 이사야 65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본문에서 제가 읽은 진리의 하나님에서 아멘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부여되어 묘사되었던 단어 이 아멘이 성자 예수님께도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시며 진리 자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진술이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의 기자인 요한이 이 진술을 쓸 때만 해도 일반적인 진술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요한 서신에서도 표현하고 있듯이 초대교회 시절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지도 않았으므로 십자가 지신 것도 또 부활하신 것도 부인했습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초대교회 당시에 만연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쓰였던 이 아멘이라는 이 말씀을 성자 예수님께도 적용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당시 그리스 로마의 여느 신들과 달리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만을 이해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4번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아멘을 조금 더 푸른 말씀입니다. 풀어서 상세하게 설명한 표현입니다. 충성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충성이 유교적인 덕목으로 바로 이제 번역한 것입니다. 유교의 기본적 덕목이 효제 충신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수직 관계에서 아랫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이 효이고 형제 간의 수평적 덕목이 제입니다. 이 아랫사람이 효 그리고 수평적 관계에서 제가 확대되어서 나라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임금과 백성 간의 수직 관계에서 이제 아랫사람인 백성이 가져야 할 덕목이 충이고 이제 백성 간에 가져야 할 덕목이 신입니다. 그래서 효제 충신이 유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실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충성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랫사람으로서 누구에게 충을 바쳐야 될 의무가 없으시거든요. 성경 가운데서 이 충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적 개념으로 치환하면 신실한의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충성되다라고 쓰인 이 헬라어 피스토스를 직역하면 신실한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를 이 세상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진리를 증언한 증인으로 마침내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답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합니다. 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에서 근본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르케는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 통치자, 룰러의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시작이십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통치자이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만물이 무릎을 꿇어 복종하는데 빌립보서 2장 10절 이를 잘 드러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라오디게아 인근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된, 형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기원이자 통치자라는 표현이 이곳에서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시는 까닭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도록 독려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이어질 주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따를 진리이므로 무조건 수용해야 함을 전제합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자기 인식이 상당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괴리에 따른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비번,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엇을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15절, A절 한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뭘 안다고 하십니까?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행실을 알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실로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각 교회의 상황도 아시고 그 교회의 각각의 장단점도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가 지나온 하루하루가 어떠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숨길 수 있는 부분도 주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다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내밀한 부분조차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면 이왕 지나간 시간들은 뒤로하고 그렇다면 어떤 시간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단 한마디 칭찬도 듣지 못한 유일한 교회입니다. 사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 죽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받은 사대교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만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믿기에 부족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굉장히 부도덕하게 살았다고 책망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15절 B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번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셨습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맥없이 소극적이고 무관심했다는 말입니다. 미지근했다라는 게 이들의 문제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차든지 뜨겁든지가 과연 무슨 말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동쪽에 16km 정도에 떨어진 도시 중에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가 쓰인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써서 보냅니다. 이 골로새는 차갑고 맑은 샘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서 가장 먼저 도시가 발생했던 곳이 골로새입니다. 그럼 뜨겁든지는 뭐냐?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10km 정도에 위치했던 히에라볼리, 이곳이 온천으로 유명했습니다. 요즘 지명으로 데니즐리라고 하는 곳이고 파무칼레 온천이 요즘도 유명합니다. 몇 년 전에는 핸드폰 광고에서 이 파무칼레 온천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샘이든 온천이든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식 수로를 통해서 온천의 물을 끌어오더라도 물이 채 식지 못해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시지도 못하고 온천과 같은 상태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라오디게아가 인근 세 도시 중에서 가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상업에 유리한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골로세와 라오디게아와 이 히에라볼리 세 곳은 에바브라가 순회하면서 목회했던 곳입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면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지금 이 편지는 골로새서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동시에 보냈던 서신 중에 라오디게아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실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을 따름입니다. 이 지역들이 매우 밀접했으므로 바울이 보낸 서신들을 서로 돌려가며 읽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 주님을 따르는 이 증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행위가 미지근했다, 곧 주님 보시기에 무익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 너무 미지근해서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 앞에 용납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열심도 결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따를 마음이 없는 상태로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불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원래 표현대로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손발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의 지향조차 잊어버리고 익명에 기대어 일개 소시민이라고 냉소하며 자위하면서 그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미지근한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도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형편, 온천으로부터 수로를 통해 공급받는 물이 미지근해서 먹기 어려웠다라는 것, 그들이 처한 형편에 꼭 맞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만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염두에 두면서 주님께서 과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늘 헤아려 나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들었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던 그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2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린 처방, 요청은 무엇입니까? 제일 15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현재의 미지근한 형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물로 사람을 소생시키든지 온천으로 사람을 치유하든지 등 주님의 일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어온 삶이 과연 주님 앞에 쓸모있는 삶이었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나 철저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지난 날을 반성적으로 성찰해 보아야 하고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내 길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그 길을 깨닫고 거룩하고도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암호처럼 들리는 이 말씀을 듣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했습니다. 너희는 너무 미지근하다 이 말씀 들었을 때 주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예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맞이하게 될 미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로마식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도달한 물은 탄산칼슘이 많아서 물맛이 상당히 역했다고 전해집니다. 약수터에 가서 그 철분이 많이 함유된 물을 드셔보시면 바로 떴을 때는 먹을만 하지만 한 3-4일 지난 다음에 먹으면 역해서 먹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주님도 그들을 받아들이실 수가 없다라는 것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무 곳에나 갖다 붙여서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은 버려야 하고 죄 가운데 머무는 모습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 곧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시고 언약 백성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와 같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토하여 버린다 이 말씀은 절망적인 거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화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주어서라도 우리가 변화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에 가깝습니다. 선지서에서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이 이와 같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전체는 현재의 삶에서 돌이키라는 사랑의 메시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 17절에서 19절입니다. 소제목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입니다. A번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기 인식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까지 주님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출발하여 터키 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와 터키 반도 북서쪽 드로아에서부터 아드라무테노, 버가모, 두아디라를 거치는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도로 세 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커다란 도로에 북서쪽에서 이렇게 오는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했다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튼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했다라는 것, 상업이 발달했다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긴, 골로세보다도 나중에 생긴 도시였지만 가장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AD 60년에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됐습니다. 그 지진이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는데 완전히 도시가 파괴됐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로마 지역 안에 있는 도시들이 파괴되면 로마 황제가 본국에서 이제 재난 지원금 같은 쪽으로 이제 원조금이 도달을 하게 되는데 라오디게아는 이 황제의 지원금도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 도시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재건해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이를 두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라오디게아는 순전히 자력으로 폐허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라오디게아가 로마의 도움, 황제의 도움을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는 주님의 도우심을 거절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 부요함을 바탕으로 주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그저 주님과 상관없는 독선적 자기 만족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적 풍요가 극에 달하면 자신이 영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누릴 풍성한 것들을 이미 허락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착각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주는 안락함과 여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극단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히려 물질적 풍요로 말미암아 심판을 초래할 만큼의 영적 빈곤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님과의 관계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면 버려야 합니다. 비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17절 B절에 보시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 다섯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나오는 두 가지, 공고하다, 가련하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수치화할 수 없는, 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일반적 상황이고,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수한 상황으로 언급된 것들은 18절에 그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먼저 공고하다, 가련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유리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극도의 불행을 표상하는 표현으로 공고하다, 가련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공고하고 가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에덴의 동쪽 롯 땅에 거주하며 성을 쌓았던 가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왜 성을 쌓았습니까?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도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라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성을 쌓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 고립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의 공고함과 가련함이 잘 드러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 풍요로 인한 자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대해서는 아예 눈이 멀어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여섯 개 교회들은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외부적 요인이 분명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이제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명시적으로 유대인의 박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외부적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외부적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고립되어 왜곡된 만족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진술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C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17절에 가난하다 말씀하셨고 눈멀었다 말씀하셨고 벌거벗었다라는 것들을 뒤에 세 번 언급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갑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상업이 발달한 땅이었습니다. 땅의 상인들에게 소유를 많이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장사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요청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누구에게서 사야 하느냐? 주님께 사야 합니다. 주님께 사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금을 사면 부유하게 되는데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주님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주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 위로 우리가 가진 소유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원을 얻기 위해 진정한 부요를 얻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곳은 땅의 상인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영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원천입니다.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 나옵니다. 정연한 금은 죄를 제거함으로써 순결한 삶을 지향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금을 사야 이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요청에 따라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번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의 특산품이 이 흰색 양모였습니다. 양모 산업이 이들 주변 도시들 가운데서도 가장 발달했던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이 양모로 만든 옷을 다른 지역에 수출할 정도로 옷이 풍요로운 곳이었는데 주님께서 너희들 벌거벗었어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잘 입고 살았겠습니까? 옷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옷을 통해서 나를 매력적으로 어필하고 내가 이만큼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혹시나 외모를 꾸며내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육신을 가릴 옷도 필요하지만 주님 앞에 헐벗은 영혼을 가릴 옷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사서 입어야 합니다. 사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벌거벗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벌거벗음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3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이 벌거벗음은 우상 숭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우상 숭배의 현장 가운데서 벌거벗고 서로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들이 종종 자행됐다라는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죄가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이 죄가 어쩌면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겠다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신의 소유를 많게 하는 데 있었고 부자였으므로 혹 어쩌면 돈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배금주의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삶의 기본 방식으로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금전의 논리로 굴러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배금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나오는 진술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 세속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저항 없이 휩쓸려 가는 듯합니다. 물질적 풍요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삶의 목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마음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답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동네가 안약이 없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섬기는 신이 제우스신과 더불어서 맨카루라는 의학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 맨카루 신전에 의과학교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의과학교가 칼케돈이라는 곳의 헤로 필로스 학교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맨카루 신전에 설치되었던 의과학교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당시 그 인근에서 가장 질 좋은 안약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안약이 유명했는데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묘하게 대조됩니다. 그들이 땅에서 이룬 업적이 무의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유명한 안약으로 남의 눈은 고치면서 자신의 영혼의 눈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안락함은 신경 쓰면서도 잘 보기 위해서 안약은 만들고 자기 눈에도 넣고 남에게까지 팔면서도 주님과의 관계, 정작 중요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사람으로 남부럽지 않게 사는 데에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영적 맹목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유일한 치유의 원천 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고침받아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디번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답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입니다. 이렇게 두 번 끊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 번 끊었지만 직역하면 열렬히 회개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라고 촉구하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죄로 향하는 현재에서 멸망으로 치닫는 현재에서 돌이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의해 토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6절에서 읽었습니다. 토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이 책망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책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라틴 4대 교부 중 한 사람이었던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신 때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거두시는 때이다. 정말 진노하시면 진노조차도 표현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인류를 세 번씩이나 내버려 두셨다라는 진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징계할 거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의 차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회개는 그저 한번 감정적으로 돌이키겠습니다.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썼습니다. 그 논제 중에 1번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명하실 때 그 회개는 우리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제가 그 회개는 우리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회개를 이제 참회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중세는 제가 이 회개로 번역한 이 단어를 고해성사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제에게 다가가서 성당 가보시면 고해성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사죄의 기도를 하고 선언하는 것으로 이 회개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루면서 루터가 95개조 논제 중에 2번을 이렇게 씁니다. 이 말씀은 고해성사, 즉 사제들이 집행함으로 시행되는 죄의 자복과 사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 회개라는 게 그저 한번 단말마로 내뱉고 기도 한번 하고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전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이게 지금 루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회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번 20절에서 22절입니다. 소제목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입니다. A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앞선 19절과 연결지어 볼 때 문을 여는 행위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만 신앙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우리 밖에 계신 주님께 반응하는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굳게 닫아놓은 내 문을 여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영광스럽고 전능하신데 우리의 마음 문을 그가 함부로 열지 않으십니다.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끊임없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주님의 모습, 강요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두드리시는 행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 B번 문을 열게 된 이후에 주님과 어떤 일을 함께 하게 됩니까? 입절 읽었듯이 더불어 먹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 식사의 교제를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여 열심을 내는 자, 주님의 두드리시는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누릴 복은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식탁 교제를 통해 사랑과 신뢰, 친밀감을 나눴습니다. 성경에는 성도가 누리는 복을 잔치자리에 앉는 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일로 표현합니다. 당연합니다.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먹는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먹습니까? 함께 먹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함께 하기에 좋은 사람과 함께 먹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고 설교하셨다고 비난받으신 게 아닙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고 비난받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무할례자들과 식사한다고 함께 먹었다고 비난당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듯이 식사하는 행위가 그만큼 중요한 행위였다라는 것들을 깨닫는다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로 초대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본문의 의미 가운데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0번 이기는 그에게 허락될 복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기는 그는 이제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 이기는 그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긴 그가 아니라 이기는 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을 여는 사람, 자신의 현재의 형편이 미지근한 줄 깨닫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를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현재의 모습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로 작정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을 살아서 종국의 인내함으로 그 삶을 완성하는 사람,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누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도전에도 지지 않고 이기는 성도에게는 주님과 함께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지위에 오를 것입니다.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주님은 이미 승리하셔서 보좌에 앉으셨고 구속받은 우리, 성도인 우리 또한 하늘 보좌에 이미 앉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 함께 앉아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앉아있으나 미래에 완성될 것이므로 현재에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의미와 아직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나그네라고 규정합니다. 지금은 나그네로 지내지만 우리 안에 훗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그날을 대망하는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번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미지근하지 않고 차든지 뜨겁든지 한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셨듯이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육신적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주소가 어떤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미지근한데도 끝까지 자신을 차든지 뜨겁든지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4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삶을 산다. 주님과 상관없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에 놓고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되돌아보아서 회개하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현실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이 현실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4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지금도 두드리시며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려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님과 친밀히 나누는 식탁 교제와 같은 아주 내밀한 사귐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주님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 결심이 무엇인지도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가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필로스가 아닌 헤타이로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적이나 반감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애틋하게 사랑하지도, 그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인을 뜻하는 영어 단어 레오디션이라는 이 단어는 신앙적으로나 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관용어로 쓰입니다. 단지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고 예수님의 필로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인격으로 교제하는 필로스가 되어야 합니다. 4번,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친구로서 매 순간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주님의 필로스들에게 오래 참으시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필로스는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일을 선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야 했던 것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일을 도모합니다. 오랜 기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과 더불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 따라 살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여 얻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련된 금처럼 순결하게 고결하게 변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깨달아 주님이 주시는 옷을 받아입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발라 진정 깨달아야 할 현실을 바르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늘 주님과 먹고 마시는 풍요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